설교를 몇 분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30분만 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모르죠. 뭐 또 하다 보면.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우리 설교하시던 김현민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좀 그 경상도 억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앞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정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옵니다. 저 띵 했어요. 그렇지.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와요? 예, 위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예, 앞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위에서부터 임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미래는 위에서부터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해는 주제를 회복과 성숙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 현재도 미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시카고에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이렇게 투어를 하신 분들은 거길 들러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뭐 수만 명 회집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32년이 되는 즈음에 자체 보고서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내부 교육자들이, 스태프들이 만든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가 한 것이 아니고 부교육자들과 스태프들이 32년 교회 발자취를 한 3년에 걸쳐서 한 6천 개의 질문을 가지고 떠났던 사람들까지를 찾아가서 아주 차례대로 삶의 열매를 확인하고 또 수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발간한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발견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어떤 번역은 폭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폭로는 조금 너무 격한 제목이고 발견이라는 제목이 맞을 겁니다. 발견. 그러면서 그 부제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부제로 붙었어요. 저는 그 리포터가 나오던 그해 그 리포터를 이제 입수를 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 교역자들과 번역을 해서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리포터를 받아든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고백처럼 한 두 가지 고백이 있었어요. 첫째가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고백과 함께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는 실패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교회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은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들이 전부 카피를 할 정도로 굉장한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갖추었던 교회예요. 근데 32년 목회의 흔적을 담임 목회자가 개척한 분입니다. 실패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빌 하이블즈라는 담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지는 간단해요. 우리는 지난 32년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고 원하는 것만 주었다.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고 원하는 것만 주었다라는 자기 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2년의 목회 흔적과 열매를 검토한 결과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자기 경건 생활에 적용을 해놓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과정을 전혀 그동안 가르치지 못했다는 자기 진단을 그 책에서 스스로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교회의 기본적인 철학부터 완전히 바꾸는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라이스 국무장관이 그 교회의 그런 개혁의 사례를 정부 정책에 인용을 할 정도로 충격적인 파장을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계까지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 교회 내용과 우리 삼일교회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성도들과 새해를 시작하면서 공유하기를 원하는 가치는 뭐냐면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살아남습니다. 동의합니까?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끓고 있는 주전자 안에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될 수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회복과 성숙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4장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1장을 먼저 좀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좀 한번 먼저 들여다보십시다. 1장에 보시면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빚으신 가장 주된 목적은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엊그젠가 어느 기사를 읽다가 재밌는 기사 하나를 봤어요. 미국의 뉴욕 데일리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와이오밍주 에반스턴의 한 철도 역사에서 어느 60대 남성이 노숙자인데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원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무려 1,900만 불 유산이 상속돼 있는 겁니다. 별로 안 놀리시네요. 1,900만 불이면 우리 한화로 환산을 했을 때 203억 정도 가치가 됩니다. 203억 정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이 길에서 얼어 죽은 노숙자에게 그와 같은 유산 상속이 돼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먼 친척이 어마어마한 갑부인데 유산을 몽땅 남기고 죽은 걸 이 사람 몫을 프로테지로 환산을 해보니까 6.25%, 그게 1,900만 불입니다. 이 사람에게 돌아올 몫이었어요. 법적으로 정확히 이분에게 돌아올 몫이었는데 그만 그 유산 상속이 있는 것조차 모른 채 끼니도 잊지 못하고 역사에서 얼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장된 복을 알지 못하면 얼어서 죽어요. 영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딱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이 땅에 없어질 유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셨는가 좀 보십시다. 4절, 곧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어요. 아멘. 택하셔서 그냥 상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그 신령한 우리에게 돌아올 상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려면 상속자죠. 우리는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택함을 입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대재벌집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재벌이 물려줄 상속을 받을 자로서 뭘 갖춰야 되겠죠? 자격을 갖춰야 돼. 재무제표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빨래 찢겨놓고 A자도 모르고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우리 유업을 입을 하늘의 상속을 이을 우리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성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건 성장하고는 틀려요. 이건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깊이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신학자들이 한국교회 실정을 이렇게 고발하는 걸 읽어봤어요. 땅은 수만 평인데 깊이는 1cm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별로 그 지적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그 하늘에 신령한 복의 넓이와 깊이와 그 신비를 우리는 이제 알아가야 돼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좋은 기계를 줘봐야 그 기계를 쓸 수가 없어요. 요즘 전부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데 그 스마트폰에 담아져 있는 기능을 과연 우리 현대인들이 몇 프로나 쓴다고 보세요? 10% 쓰는 사람이 드물어요. 저는 지금 그 성경 바이블 프로그램을 바이블 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이 바이블 웍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그 어마어마한 깊이가 얼마나 넓은지 15% 쓰면 잘 쓴다 그래요. 기능이 워낙 많아요. 아주 어려운 고전어까지 다 헤집어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직 홍해가에서 조개껍질 죽고 있는 정도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깊숙이 가야죠. 광야를 지나서 계속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 묶고 노래하고 거기서 즐기기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숙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4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 11절을 좀 볼까요?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속자로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설립하셨는가 하면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해야 되는 공간인데 일만 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이 말을 구분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일해야 되는 공간인데 일만 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하늘에 우리가 지금 만분재 일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설립하셨어요? 교회를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는 다른 공간의 성도님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속자로서의 성숙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 두 가지 선물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서약했죠? 서약의 그 중요한 것 중에 세 번째 보면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설교 적용 부분에 이 부분을 준비해 왔는데 이미 서약서에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무조건 장로님들, 진장님들은 무조건 성경 3독 이상, 대표 간사들까지 3독 이상, 여기 권사님들도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모든 우리 3.1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1독 이상, 1독 이상입니다. 1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첫 번째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상속의 어마어마함을 모른다고요. 모르면 그 상속을 어떻게 물려받겠습니까?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상속을 물려받고 싶습니까? 물려받기 싫습니까? 물려받기 쉽죠. 그러려면 그 상속에 관한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상속의 내용이 있는가? 아멘. 오늘 설교 어렵지 않죠? 예. 네. 두 번째 선물이 뭘까요? 두 번째 선물. 다른 룸의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사역자들을 주신 겁니다. 아멘. 전문 사역자들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끝났어요. 단회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각각 다른 얘기가 아니라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도들에게,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엄마가,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을 영양분 있는 음식을 골고루 해서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인다는 거, 무조건 많이 먹인다는 개념이 아니죠. 살찌지 않게 균형이 고루 가도록, 단 거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절제시켜서, 그게 잘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교회 사역자들의 첫 번째 사역의 중요한 원리여야 합니다. 자,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비유를 잘 하는데, 의사론이에요. 의사. 의사가 키가 1m 80에 얼굴은 누구 닮았다 그럴까요? 너무 장동근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 닮았다고 그냥 갑시다. 그래도 보기 흉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눈이 좀 작아서 그렇지. 키가 1m 80에 미남에 또 매너는 누구라 그럴까요? 배용준 매너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사가. 근데 이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메스를 들고는 여기 찔러보고 아닌가 봐. 여기 찔러보고는 여기도 아니네. 이러고 있으면 그게 의사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빵점이죠. 의사는 좀 친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의사는 본질이 생명이 위기에 있는 환자를 놓고 정확하게 환부를 들이대고 칼로 썩은 것을 도려내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그게 좋은 의사예요. 그래서 가장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1번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연구해서 잘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마지막 글에다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라는, 그 분변하다는 말은 오르도토메오라는 말인데 길을 똑바로 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길을 잘못 내면 다 죽어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1번 임무가,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첫 번째 임무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에게 요구를 하려면 그걸 요구해야 돼. 한 분만 계속 아멘하시네. 응? 아멘 한 분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4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자, 성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뭘 주셔요? 교육자들을, 사역자들을 주셨어요. 그럼 그 사역자들의 임무가,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온전케 하는 거. 근데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이 있고 13절에도 온전케 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12절에도 온전이라는 단어가 있고 13절에도 온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번역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이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를 번역 성경에는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우선 12절에 이 온전이라는 말이 바로 2013년 우리 교회 중요한 주제가 될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회복. 회복은 뭘 전제할까요? 뭔가 지금 이질어져 있고 망가져 있고 문제가 있는 상태죠. 그거를 전제하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온전이라는 말은 그 회복을 시작한다는 프로세싱,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 온전이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텔레이오스는 말 그대로 퍼펙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이거는 사실상 다른 얘기이지만 한 일직선상에 있는 얘기예요. 회복을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온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우리 실력은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우리 실력일 수가 없어요.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먹었으면 그것이 뭐가 돼야 되죠? 뼈가 돼야 되고 살이 돼야 되고 신경이 돼야 되고 세포가 돼서 그것이 삶으로까지 실현되고 녹아지고 열매가 나와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12절의 온전은 이제 그 완전을 위하여 출발하는 온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3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시작합니다. 이제 2013년 결산이 우리 앞에 또 이와 같은 시간이 임할 때에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성숙의 열매를 가지고 이 송구 영신 예배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제가 동해 선교 가서도 마지막 날인가 둘째 날 밤에 우리 젊은이들과 집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앞에 이제 내가 들고 싶은 역기가 있다고 합시다. 역기. 그 장미란 선수가 드는 거 알죠? 그 역기. 내가 들고 싶다고 이거 들려지는 건 아니죠. 이걸 목표로 했다면 그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트라이 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트라이가 아니라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트라이가 아니라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하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교회에서 제시한 일정한 신앙의 원리를 적용해서 따르고 그래야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어느 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 들 수 없었던 무거운 역기가 번쩍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1년 동안 회복과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훈련해야 될 것인가. 첫째,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어떤 33기, 그러면 몇 살입니까? 33기면 대학교 한 3, 4학년? 2학년 그런 그 형제인지 자매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요즘은 어중간한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소위 뭐 강의 설교라는 설교인데 처음엔 너무 힘들었대요. 지루하고. 그런데 그거를 아주 솔직한 친구예요. 반복해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한테 무슨 동기가 생겼는가 하면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 말씀에 이런 깊이가 제 설교가 깊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에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구나. 자기가 분명한 동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얼마나 강렬한지 자기가 확실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동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루하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응? 우리가 무언가를 훈련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도 동기가 있는 사람은 누가 말려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동기가 뭘까요? 제일 확실한 동기가 뭘까요?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거 없어요. 운동도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보세요. 눈치 보면서 몰래 나가서 막 해요. 눈치 보면서. 우리 교회 보니까 족구 폐인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족구 과부들이 있고 너무 족구에인지 정신이 팔린 분들이 집에서는 그 사모님들이 아마 과부가 돼 있을 거예요. 과부가. 그 사람들 그 운동 좋아하는 거 보면 진짜 못 말려요. 모든 생각이 거기에 다 몰려가 있어요. 그거 좋아서 하니까 그렇게 미쳐서 하지. 그걸 시간 짜가지고 안 할래? 이러고 들이대면 그거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는 연서입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이가 건네준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읽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며시 입가에 미소를 띄울 겁니다. 제일 확실한 동기는 사랑해서 하는 동기입니다. 그 강력한 동기를 가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기가 확실하다면 사랑해서 시작한 동기라면 거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뭘 투자해야 될까요? 시간 투자해야 돼요. 반드시 시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과 한 해를 약속하기 위해서 적어온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새로운 3.1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 3.1 교회는 이름이 3.1 교회니까 새로운 3.1 운동. 그게 뭐냐면 우리 3.1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루에 무조건 성경 한번 읽고 전체를 한번 읽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무조건 금년 모든 성도님들은 배움의 자리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배움의 자리에 자기 시간을 걸어놓고 그것이 뭐 3.1 아카데미든 뭐 세계관 학교든 또 이제 결혼 예배 학교든 이제 오픈을 할 텐데 뭐든지 내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그리고 반드시 예배 이거를 내가 무조건 한다. 이 세 가지 거기에 우리가 오늘 일곱 가지 서약은 필수고 그건 기본이고 이러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둔다 그랬죠? 그대로 거두리라.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세 글자입니다. 그대로.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트라이가 아니라 트레이닝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조건. 제가 우리 젊은이들 결혼 주례할 때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 위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예. 내 모든 게으름과 실패와 연약함을 압도하는 은혜가 임해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적인 의지로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수십 년 못 끊던 담배술을 한순간에 끊는 사람은 그 뭐가 쉬워서 끊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간단해요. 뭐가 갑자기 쉬워야 돼요. 우리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시큰둥하게 보이던 저 자매가 갑자기 뭐가 쉬워지면 가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금년에는 서로가 뭐가 쉬워지는 역사가 우리 내부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돼요. 여기저기서. 그래야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이. 뭐 쉬워가지고 지금 덫에 걸려서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뒤쪽에 많이 앉아 있잖아요. 저 뒤쪽에. 네? 내가 그때 미쳤지 왜 그랬나. 그게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그게 쉬우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쨌든 지금 내 이성으로는 저 사람은 아닌데 뭐 쉬우든지 어쨌든지 하여간 뭐가 위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신앙생활은 뭐 쉬워서 하는 겁니다. 확실하죠?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제정신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정신, 성령님 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고 충만한 은혜를 입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요셉처럼 무조건 하나님이 편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회복이 깊은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상속의 가치로 들어가서 2013년은 우리 삼일교회 모든 15,000 성도들이 전후무한 넓이와 깊이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순서가 달라가지고 제가 예 이제 우리 기대라는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기대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해 되어질 주님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멀까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나라 어찌 나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앉은 채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런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부르짖었으면 합니다. 주님, 분명 내 안에 회복해야 될 삶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이제는 그 회복을 넘어서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내 걸음을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제는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아름다운 인격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묶여서 선교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교사의 일도 하게 하시고 봉사의 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싶은 그 어떤 소원과 제목을 함께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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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